아멘.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악령의 역사도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의 역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고대 에베소는 고대 7대 불가사의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불가사의가 뭐 이해가 잘안 된다기보다는 아주 대단한 건축물들이죠. 고대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는 아데미 신전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아데미는 제우스의 딸이고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딸이고 아폴로의 쌍둥이 남매이죠. 풍요를 상징하는 신인데 24개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아데미 신전은 주전 356년에 지어졌다가 이제 화재로 다 불타버리고 나중에 에베소 사람들이 지었는데 이게 왜 불가사의인가 하면요. 고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이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가? 그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러니까 높이가 20m, 기둥 하나의 높이가 20m에 달했고 이런 기둥이 177개였다고 그래요. 대리석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넓이가 또 지금의 축구장보다도 더 크죠. 150m, 50m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신전입니다.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에베소의 자랑이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제우스가 보냈다고 이 35절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서기장이 하는 말인데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제우스에게서 내려왔다 그러는데 이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러니까 운석 같은 게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데미 신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 같이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특이한 이제 운석도 있었고 어쨌든 이게 다산 숭배, 풍요 이런 것들을 의미하니까 이 축제가 뭐 고대 많은 그 이교 신전에서 일어나는 축제들이 그러했듯이 난교 그리고 이게 성적인 난잡함이죠. 그리고 술 취함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에베소는 장안에 우리 표현이죠. 마술사, 마녀, 범죄자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신, 주술, 오컬티즘의 소굴이었고 소아시아 전체에서 수도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이 도시는 어둠의 도성이라고 불리울 만한 도시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쓸 때 6장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가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죠. 근데 이게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강조된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는 그만큼 영적으로 혼란하고 영적으로 악령들이 크게 역사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다고 느낀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뿐만 아니라 오늘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이해할 때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읽으면 도움이 되겠죠.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내용을 버려야 됐어요. 시간 때문에. 근데 이거는 버릴 수가 없었어요. 바울에게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을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곳을 여행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고대인들 중에서 이만큼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 있었을까? 고대인들 중에서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지금은 뭐 굉장히 여행이 쉬운 그런 시대가 됐죠. 근데 고대인들이 얼마나 여행을 많이 했겠습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살던 그 지방에서 살다가 죽는 거죠. 근데 바울은 정말 많은 곳을 로마 제국 전역을 그렇게 많이 돌아다닌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많은 여러분들 그렇죠.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도 계시죠. 누구라고 제가 꼭 집어서 얘기 안 하겠지만 기억나는 데가 있죠. 좀 특별한 곳이 있죠. 내 인생에서 이것은 정말 특별한 곳이다. 바울에게 에베소는 그런 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첫째, 그는 한 10년 동안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가장 많은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냈습니다. 거의 3년입니다. 그러니까 36개월이 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만 2년이 넘을 거라고 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보내는 3년의 시간 동안에 혹독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근데 바울은 정말 내가 지긋지긋한 말을 썼을까 안 썼을 수도 있겠어요. 정말 에베소 그러면 정말 죽음이었지 그 세월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일이 정확히 뭔지는 몰라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32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바울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웠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실 수 있겠지만 이 말은 은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한 일을 겪었다고 지금 말하는데 패트릭 슈라이너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이것은 귀신, 마술사, 우상 숭배자들과의 격렬한 투쟁에 대한 종말론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유대교에서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짐승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악한 영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런 악한 영들과 싸우는데 악한 영들이 들어간 어떤 권력 또는 세력 어떤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과 싸웠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니아에 가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후서 1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1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아시아는 에베소를 얘기합니다. 아시아의 중심 도시니까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에 아마 가장 혹독한 체험을 했던 것이 에베소였을 거라고 봅니다. 철로 역정에 크리스천이 경험한 것으로 말하자면 절망 거인에게 붙잡혔던 바로 그런 상황이겠죠. 거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말하죠. 바울이 조금 아까 고린도전서에서는 부활장에서 그 말을 쓰고 있어요.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하죠. 근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는 자기의 몸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런 체험을 할 만큼, 이런 느낌을 가질 만큼 그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살 소망이 끝났구나 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그 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워드 마셜 같은 학자는 죽음에 이를 만한 심각한 질병을 그때 겪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톰 라이슨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있는 동안에 감옥에서 겪은 혹독한 경험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추정합니다. 추정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보낸 시간만큼이나 에베소에서 당한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그러면 죽을 뻔했지 이렇게 말할 만큼이나 그러나 죽을 뻔하는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해석한 건 뭐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인 거죠. 자신에게 있는 이 고난을.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가 특별한 도시였던 것은 단순히 그가 겪었던 고난의 문제만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에베소에서 그가 경험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부흥이죠. 바울은 에베소,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가 10절에 나오죠.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죠, 당연히. 튀르키예, 터키의 서부 지방에 있는 서부 지방이죠. 서부 지방이죠. 근데 거기에 이제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에베소가 그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한 빌딩에서 강연홀이죠. 거기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결과는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일곱 교회들이 세워졌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는 골로새 교회도 포함이 됩니다. 이런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면 하는 롤랜드 알렌이라고 하는 성공회 목사는 바울의 방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20세기 초에 오늘날 우리는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있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왜 바울에게서 경험했던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죠. 그리고 바울의 방법을 추적합니다. 여튼 두란노 서원에서 2년 사역을 한 결과 주변의 아시아에 있는 많은 도시들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그 부흥이 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평양 시내만이 아니라 민족 복음화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권능의 기적들을 더하셔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런 기억을 되살려 본다면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에베소에서 일어났어요. 그 일이. 에베소에서. 에베소는 잊을 수 없는 곳이겠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관습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다고 오늘 19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회당에 들어가서. 근데 좀 긴 시간이었어요. 석 달 동안 전했어요. 담대히 전했다는 말은 거침없이 자유롭게 전했다는 얘기예요. 아마 상당히 이런 표현들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했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말은 소크라테스의 대화체처럼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뒤에 권면하는 걸 설득하는 거예요. 세 달 동안. 그러니까 세 달 동안 안식일이 12번 있었을 테니까 12번의 안식일에 그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믿고 있는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어. 실현됐어.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많이 요즘에는 신학적으로 그런 개념들을 많이 설명하기도 하지만 잘 안 써요. 우린 천국, 옛날에는 천당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 마가복음 1장 15절은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대용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축소될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복음은 축소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만나면 그 수준에서 머물러 살아가지 않아요. 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는 이거죠. 왕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왕이 오셨어요. 새로운 왕이 오셨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고 왕조가 바뀌는 수준이 아니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을 섬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전에 내가 복종하고 섬기던 왕으로부터 돌아서야죠. 돌아서야죠. 이전에 내가 섬기던 왕들에게 여전히 충성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나의 새로운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유별나게 강조했던 것은 누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에베소에서 보죠. 석 달이나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일들이 한동안 계속된 거예요. 바울은 참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불러내서 회당에서 하는 일을 중단하고 그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빌리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스콜레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뭐가 나왔겠어요? 스쿨이 나왔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강연장 같은 곳이에요. 강연장인데 어떤 사이즈였는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학자들이 판단하기는 이 강연장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건물주이거나 또는 이 서원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 선생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성경에 고대 사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바울이 2회 동안 이같이 9절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2년 동안, 2회 동안. 근데 날마다 하는데 날마다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했다는 말이 있어요. 아마 이거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아마 어떤 사본에서 더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개연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에스타 아시죠? 이 스페인 지중해 쪽 사람들 낮잠 자잖아요. 이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일과가 아침 7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나요. 일단. 그리고 오후 4시에 시작해서 9시 반까지 또 일과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관공서가 문을 여는 거예요. 그 사이 시간은 사실은 밤보다도 조용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자는 시간이에요. 바울이 그 시간에 한 거예요. 왜? 두란노도 그 시간에 잠을 잤기 때문에. 그 시간이 비는 시간이었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게 악조건이 아니고 호조건이었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잠을 희생하면서 와서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진짜겠어요. 진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여튼 바울이 그렇게 2년 동안 날마다 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뭐 숫자로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이거죠. 남은 시간에 바울이 뭘 했을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20장으로 가서 보겠지만 20장에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에 바울이 밀레도, 에베소의 남쪽이죠. 밀레도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만남을 가져요. 근데 거기서 이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20장 34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텐트 메이킹을 했어요. 남는 시간에 설교 준비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겠죠, 당연히. 그는 텐트를 만들어야 됐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 질문할 수 있죠. 에베소에서 종교 사업은 돈 많이 버는 사업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에베소에서 종교 사업은 돈이 되는 사업이었어요. 에베소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종교와 엮여야 돼요, 돈을 벌으려면. 근데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 2년, 3년을 살면서 사업은 번창하는데, 그죠? 사업이 번창하잖아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사람이 돈벌이를 하느라고 여기 와 있나?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그 시간에 일을 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켄트 휴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했다. 왜냐하면 계속 텐트를 만들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낮에 자는 시간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해서 2년 동안을 하니까 아시아 전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90년대 초반에 이 말씀이 저한테는 말도 못하게 힘이 됐던 말씀이거든요. 그래, 내가 수마트라 남부에 단중회님이라는 이 신학교 안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생들을 길러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했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소아시아의 도시들마다 교회들이 세워지죠. 골로새 교회가 그 하나인데 골로새 교회 얘기 잠깐 하겠어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골로새서를 나중에 한 10년이 지나서 쓰는데 7, 8년 지났습니다. 근데 골로새를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심지어 골로새서를 쓸 때 골로새를 어쩌면 방문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골로새서를 썼을까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는 에베소에 장보러 왔든지 무슨 일로 왔을 때 추정입니다, 여기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르치는 새로운 가르침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를 방문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하죠. 그리고는 말씀을 배웁니다. 틈만 남은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8절 사이에는 바울은 너희에게 복음을 들려준 에바브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골로새뿐 아니라 그 지역 주변에 히에라볼리라든지 라오디게아라든지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역을 그렇게 주변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던 2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이건 말씀의 부흥이에요. 수많은 회심자들이 나왔고 그들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에 대해서 켄트 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의 모든 길은 에베소로 통하고 있었다. 아시아의 모든 주민들은 무엇을 사거나 팔기 위해,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공중 목욕탕에 출입하기 위해, 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극장에서 연극을 보기 위해, 아데미 여신을 예배하기 위해 에베소를 방문해야 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터미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들락날락하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전략적으로 에베소를 선택했고 에베소에서 무려 3년이나 되는 시간을 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신과 사술에 사로잡힌 에베소에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는 그 정도의 일이 나타난 적이 없는데 놀라운 능력으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11절에 있는 설명이고 어느 정도인가 하면 12절에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갔다고. 여러분 손수건 이 손수건으로 바울이 뭘 깼어요? 땀 닦았겠죠. 왜 손수건과 앞치마를 얘기했을까? 저는 되게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보는데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땀을 닦죠. 그리고 텐트 메이킹 할 때 두르는 앞치마, 일할 때 입는 작업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살인적인 일정을 정말 피를 말리는 그런 삶을 2년 동안 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슨 돈 벌기 위해서 텐트 메이킹 했습니까? 아니죠. 오해를 사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수고를 알아주시는 표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 하는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동네에서, 이 기적을 믿는 동네에서. 여러분, 병이 났든지 무슨 기적을 보든지 그런다고 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 그 안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사이비들이 또 출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자. 그러니까 이건 20세기, 21세기 똑같아요. 사이비들이 나타나요. 13절을 보시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세요.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이게 모순어법이에요.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마술하는 사람은 추방하거나 죽여야 돼요.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은 마술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존재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한술 더 떠서 14절에 보면 이제 한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데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제사장 심지어 제사장이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제가 교회사 강의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제사장들이 예수님 당시에 다 타락한 정치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할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여기서 임명을 받았든지 아니면은 제사장인데 타락한 배교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그냥 마술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를 과대포장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선전하는 도구로 쓰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이 스게와라고 하는 스게와라는 말도 사실은 라틴어 이름이란 말이에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악령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는데 넌 누구야? 그리고는 악령 들린 사람이 뛰어올라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옷을 다 찢어서 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이제 도망갔다는 얘기죠. 뭐 피투성이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제가 적용으로 가지고 가려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뭐, 이 퇴마 또는 축사라고 불리는 이런 일들.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는 캐리인가? 단체 관람 했던 그 귀신 들린 여자 얘기, 오맨인가? 모르겠어요. 그런 거다 지저분한. 근데 보면 꼭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십자가를 탁 이렇게 갖다 대면 도망가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맞아요. 여기서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무슨 십자가 형상이나 잠잘 때 가위 눌릴까봐 무서워서 십자가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자는, 그걸 에베소 종교라고 그래요. 그걸 에베소 종교라고 그래요. 문제는 성경이 얘기하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러니까 누구냐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에피소드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또 삽시간에 퍼지게 되죠.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와 바울은 인정하는데 가짜와 사기꾼은 알아보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질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고, 근데 문제는 그 이름을 마음대로 우리가 조종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하는 얘기들이 퍼졌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우스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이렇게 나오죠. 에베소 사람들이 17절에 보면 두려워했대요. 듣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대요. 이것은 믿었다는 증거는 아니지만 믿은 사람들이 여기 생겼죠.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생겼는데 많이 와서 뭐래요? 자복하고 행한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바울이 전했을 때 그들이 새로운 왕을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전에 자기들이 섬기던 왕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행한 일을 고백했어요. 행한 일이 이게 여기 행한 일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마술을 행한 것을 얘기합니다. 마술과 연관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19절에서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불사르죠. 아주 대단한 분서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 됐다. 아마 드라크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137명이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365일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체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마술사들이 비쌌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여러분 왜그 이상한 영화들 옛날 거 이렇게 뭐 반지의 제왕에도 나오던가? 하여간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고대 서적에 이게 뭔가를 탁 찾으면 거기서 이제 이 주술적 힘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밥 벌어먹고 살던 일이고 자기들이 그것으로 뭔가를 하던 일들이에요. 자기의 집에 갑옷 같은 것들이에요. 그걸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불지르죠.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들의 왕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들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의 영적인 지형도를 뒤집어 엎는 영적인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누군가 바울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악령들을 복종시키신 일입니다. 주권적으로. 이것을 이 누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것은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어쩌고저쩌고가 아니고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에베소 사역을 마칠 때가 됐음을 바울은 인식하게 되죠. 이제 시간이 한 2년 정도 지난 거예요. 바울이 두란노에서만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부흥의 사건이 있은 후에 21절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도냐를 거쳐 아가야를 거쳐 마게도냐는 데살로니카, 빌립보, 베레아 이런 지방들이 도시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밑에 아가야는 지금 그리스예요. 그래서 고린도가 있고 아덴이 있습니다. 거쳐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약간 선지자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의 스토리는 어디서 끝나요? 로마에서 끝나요. 근데 이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을 변경하게 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너 그러니까 가짜잖아. 뭐 이런 식의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 변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오늘 제가 다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튼 22절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먼저 보냅니다. 왜 보냈는지는 몰라요. 자기의 마게도니아 방문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혹은 갑작스럽게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먼저 보내죠. 그리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죠. 23절에 그때쯤 돼요. 거의 3년 에베소 사역이 마무리될 즈음입니다. 이 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부흥이 가져온 결과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부흥이 일어나자 망하는 산업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상과 관련된 산업이죠. 종교 산업이죠.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소형 모형으로 은으로 만드는 은세공 업자들. 그들의 조합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조합은 뭘 하겠어요? 조합은 자기들의 직업을 보호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마술에 대한 책을 불태웠다가 아니라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에베소뿐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이 아데미를 섬기기 위해서 에베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 품고 갈 만한 그 산업인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 거죠. 망하게 된 거죠. 제가 1995년도에 위튼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96년인가? 5년인가? 근데 거기 살고 있던 제 사촌 동생이 위튼 시내를 좀 구경시켜 주면서 일리노이죠. 술집이 없어, 형, 여기는. 그래서 야, 술집이 없는데 어디 있어? 아니, 제가 술집을 찾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술집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위튼 리바이벌 1995인가 1994인가 약간 그런 책을 읽었어요. 근데 제가 가기 얼마 전에 위튼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는 술을 사 먹는 학생들이 없고 이 주변이 거룩해지니까 술집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술집이 하나도 없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는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어떤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앞에서도 봤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어떻게 하냐?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천하를 업사이드다운. 천하를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뭐 세상을 뒤집어 놓기 전에 복음은 과연 여러분의 심령을 뒤집어 놨습니까? 복음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냈나요? 복음은 예수를 믿는다고 이 아침에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우리는 그냥 무슨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까? 매주 이 아침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정직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조합장 정도가 되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25절부터 27절이에요.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이죠. 종교심, 신앙심을 섞어서 자기들의 이 경제적인 문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섞여 있는 이야기를 지금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은 상당히 성공을 하죠. 사람들 흥분시킵니다. 근데 이 연설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에베소와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소아시아죠.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결과 우상들이 무너졌다는 것. 아데미 신전이 무시당한다고 그랬죠. 자기들의 영업, 우상숭배 영업도 위험에 처했다고 그랬죠. 이거를 제가 조금 이따가 오후에 강의하는 그 교회사 강의, 초대교회사 강의에서 2세기 초에 이런 얘기 했어요. 2세기 초에 비두니아는 튀르키예의 에베소보다는 북서쪽이에요. 이 속주가 있는데 비두니아의 총독으로 2세기 초에 임명을 받아서 간 소플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플리니, 대플리니가 있고 소플리니가 있어요. 대플리니는 그 사람 삼촌이에요. 근데 이 소플리니가 총독이 돼서 비두니아에 갔는데 이런 편지를 씁니다. 로마의 신전들이 다 버려져 있다고. 유기당하고 있다고. 유기되어 있다고. 그리고 재물 산업이 큰 산업이죠. 예수님도 성전 청결 사업, 청결을 채찍을 드시고 하셨을 때 그 재물 사업이었거든, 그게. 종교 사업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로마의 신전들이 유기되고 있고 재물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유가 기독교가 너무 많이 퍼져 있다고. 기독교가 너무 많이 퍼져서 이 종교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여튼 데메드리오가 연설을 해서 이게 사람들을 흥분시키자 사람들은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뭐 소리 지르면서 흥분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행진을 해요. 어디로 가나 하면 그 당시에 연극장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연극장이 고고학의 발굴에 의하면 2만 4천 명 들어가는 연극장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원형 경기장 같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는 연극 공연이나 대중 모임이나 조합원들이 행사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거기서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로 이제 가요. 그러니까 모이면 글로 가는 거예요.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바울의 동역자 두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갑니다. 바울이 당연히 그걸 알고 따라 들어가려고 그러죠. 근데 제자들이 말리고, 또 바울의 아시아 관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데, 31절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이 사람들은 아마 3년 동안 바울이 있는 동안 바울의 친구가 되었거나 아니면 회심을 했거나 한 사람들일 거예요. 들어가면 당신 죽을 수 있다고 말리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행진을 하니까 이제 뭐 어중이 떠중이라고 하는 소위 사람들이 많이 따라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는 32절에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 마지막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거 누가의 유머 포인트라고 어떤 학자가 썼는데 어떻든 왜 모였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제일 불안불안했던 그룹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 이방인들은 이걸 구별할 리가 없죠.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반유대주의 운동이 될까봐. 사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이런 불안함을 늘 가지고 살았죠. 이런 불안함 속에서 이제 자기들의 지도자격인 사람 한 사람,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떠밀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뭔가를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 듣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유대인인 걸 알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신들을 부정하니까, 그리스의 신들을 부정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또 2시간 이상을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하고,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난리가 난 겁니다. 결국은 서기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의 정부와 시민 정부의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소요를 진정시키게 되죠. 진정시키는 근거는 이겁니다.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은 당시에 중범죄였습니다. 도둑질했냐? 아니다. 그리고 신을 아담이 신을 대놓고 비방했냐? 아니다. 신을 비방하는 것도 신성모독인데 소크라테스도 여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사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너희들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시위는 불법이라고 해서 해산을 시키죠.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마귀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에베소의 부흥은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바울이 2년 넘는 시간 동안 피를 말리는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면서 매일 텐트메이킹을 하고 매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에. 그 부흥이 온 것은 바울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데 우리가 조종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에서 그런 역사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의 경험, 이 적용이기도 하고, 교회적인 적용이기도 하고, 국가적인 적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는 것만큼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이번 수요일날 시편 115편 강해도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챕터인데 우리한테 달렸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결론을 내리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오늘날 교회의 영적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개인의 삶의 형편에서, 가정의 삶의 형편에서, 교회의 영적 형편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이 지금 하는 수고와 노력 너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언제나 알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거는 막연한, 막연한 어떤 기대를 여러분에게 불러일으키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며 엎드리는 겁니다. 개인의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또 이 시대의 교회가 처한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가 그런 데였으니까요. 하나님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을 통해 에베소의 우상산업이 몰락하게 하셨고 2년 만에 소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일,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대판 에베소 아닙니까? 물론 미래학자들이 20세기 말 21세기로 가면서 점점 종교가 부흥할 것이라고 이상한 종교들도 부흥할 거라고 하는 예견을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미신과 주술과 우상 숭배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됐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시죠. 저는 서울에서 지하철 같은 데서도 점쟁이들이 이 위에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정말 놀라죠. 현대판 에베소 뺨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성산업들은 날로 번창합니다. 가령 미국의 포르노 산업은 미국 NBA, 농구, 프로농구죠. NBA보다 NBA하고 또는 할리우드, 영화산업, 거기가 규모가 같아요. 한국은요. 다르지 않을 겁니다. 더 하면 더 했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N번방 사건 같은 거. 몇 명이 접속했는지 아세요? 26만 명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중에 절반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26만 명이요. 목사들도 있을 겁니다. 모텔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성인 용품점들은요?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런 다양한 산업들은 부흥이 임하면 붕괴될 산업들입니다. 난리가 나겠죠. 매대에서는 특정 잡지와 소설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산업에 연결되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면 발을 빼셔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발을 빼셔야 합니다. 부흥이 임했을 때 사라지게 될 망할 산업에서 발을 빼셔야 합니다. 데메드리오가 말한 것처럼 우리 이거 여러분들이 그런 산업에 종사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데메드리오 은장색 조합장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여러분 얼마나 정당한 변명입니까? 얼마나 정당한 변명입니까?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팔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풍족한 생활이 여러분의 우상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 이거예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 피말리는 일정을 소화하면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가? 날마다. 물론 여러분들은 바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바울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 에베소에 있을 때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쓸 수 있는 사람들만 이런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에바브라, 빌레몬, 아리스타고, 고린도 출신의 가이오, 두기고와 드로비모, 고린도 출신의 스테바나, 브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소위 복음 중심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에 어떤 부흥을 주신 게 아니라 한 복음 중심의 공동체를 통해서 에베소에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아닌가요? 바울의 공동체가 그랬다면 우리는 왜 아닌가요? 대한민국 광주는 어둠의 에베소와 같은 어둠의 성이 아닙니까? 캄캄합니다. 밤만 되면 불야성처럼 불들이 켜지고 클럽과 기타 술집들과 난리가 아닙니다. 어느 도시를 가도 그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비행기 타고 밤에 들어오면 인천공항에 접근할 때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십자가 네온이죠.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이래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데메드리오가 말하는 풍족한 삶을 보장해주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지 마세요. 불편한 얘기죠. 알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왕을 섬기고 있는 게 진짜면 기독교 천만 시대는 옛날 얘기죠. 지금 뭐 500만에서 천만 사이 되겠죠. 그러나 500만 천만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는요. 여러분은요. 끝맺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사도가 공개적인 비방을 하는 일 때문에 회당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두란노서원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선교 전략적인 면에서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존 스톱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인 건물에서 종교적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세속적 건물에서 세속적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두란노서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인데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는 예배당에 올인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죠. 세속 세속적이고 비종교적인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는 두란노 서원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광주의 어느 지역에 대학가든지 어느 지역에 정말 예배당 같은 거 말고 두란노 서원 같은 비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불가지론자들에게,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무신론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두란노 서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십시다.